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장 1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양이 조금 많은데 그냥 느긋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했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렵고 얽혀서 풀기 어려운 이 힘든 상황을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우리의 위기의 뿌리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지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아 안 것을 정말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이렇게 네 번씩 부르는 장면이에요. 왜 어린아이를 이렇게 부르실까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12살 정도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 12살이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어본 적도 없는 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나이 아흔이 넘은 대제사장과 그리고 실제로 지금 홈니와 비나스라는 현직 제사장 두 아들이 있는데 왜 이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굳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갖다가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어요. 그때 사무엘이 엘리의 감독하에서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한 바로 그때, 사사시대 그때, 각자가 소견대로 안다고, 소견대로 살아간다고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진 그때, 온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했던 바로 그때, 바로 그때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치 않았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사회적인 모든 혼란상이 초래되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그 환상이나 이런 꿈이나 이상들이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죠.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아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말씀을 나름대로 공부하고 매주 그렇게 모여서 뭐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안식일이면 꼭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왜 하나님은 이 시대도 지금 동일하게 말씀이 희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시대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말씀이 범람하는 시대지만 말씀이 희귀했듯이 오늘날도 우리도 교회가 수없이 많고 설교도 그냥 한없이 많은 설교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와 있고, 이런데도 왜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를 이렇게 위기 가운데 치닫게 하시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할 것인지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다른 방법으로 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지금도 뭐 우리가 뭐 백신을 빨리 우리가 수입하고 개발하고 치료제를 빨리 개발해서 이걸 이겨나가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나 백신이 아무리 개발되고 치료제가 아무리 개발된다고 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적 총체적인 타락과 부패에서 비롯되는 이 위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우리는 우선 알아야 합니다. 온 인류가 생산하는 식량의 3분의 1을 먹지도 못하고 내다 버리는 이런 과소비의 시대, 이런 엄청난 정말 이런 죄악의 시대에 무슨 백신이 하나 개발된다고 우리의 문제가 뿌리째 해결되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백신도 맞아야겠고 뭐 치료제도 개발되면 우리가 먹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위기는 코로나가 위기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경제적 불황이 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불안정이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현상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저 깊은 뿌리에서 위기가 이렇게 마치 자라나듯 자라나서 그 위기의 뿌리에서 자라난 현상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일 뿐이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이건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제대로 전해져야 하고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을 살아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잠언 107장 20절 말씀은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위기의 지경에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걸 고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위기에 빠지면 돕는 손길을 좀 보내주십시오. 돈을 좀 주십시오. 우리가 집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함으로써 그 위기를 뿌리로부터 치유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이 문제가 지금 급합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 문제가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구원을 사모하는 까닭은 어떻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할 거냐, 그런 진정한 변화를 갈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과연 이 시대도 우리가 살아내야 할 말씀인가, 아니면 우리가 마치 우리가 뭐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듯이 그 시대만 적용되는 말씀인가? 이걸 우리가 분별해내고 그리고 우리가 결정하기를 이게 이 시대도 여전히 통용되는 말씀이고 옳은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살기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제사장이 없어서 이런 이 사무엘을 부른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도 있고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한 제사장, 도대체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성도가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지 술 취해서 넋두리를 하는지도 못 알아보고 아들이 무슨 재물을 마음대로 다루고 그리고는 그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불러서 한마디 지나가듯이 얘기하고 그 본인은 철저한 회개가 없고 아들들도 회개하도록 하지 않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제사장들, 이런 시대적인 암울한 영적 분위기를 우리한테 소개한 까닭은 오늘날도 어쩌면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지극히 미숙하고 어리지만은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나타내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겠어요?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는 어린 아들한테. 그래서 이 시대 사사시대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지만 왕을 세우면은 다를까요? 왕정시대는 더 타락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타락이 또 일어납니다. 그렇게 왕을 사모하고 왕을 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정작 주어졌더니 그 왕이 불러온 또 타락이나 그 시대적인 참상은 또 이루 말할 수 없죠. 결국 아수르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런 참극을 맞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개탄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여기 자막으로 읽어보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라여 쓰러지리라. 저는 요즘 진짜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이 신사동 사거리에 술집들이 문을 닫은 거예요. 아침마다 제가 아침 예배를 하러 오면 그게 널브러져서 말이죠. 젊은 청년들, 남녀들이 말이죠. 이런 뭐 볼 수도 없는 모습, 그렇게 정말 뭐 갈아여 쓰러진 이 젊은이들을 수없이 봅니다. 옛날에 우리 청담동에 있을 때는 그 무슨 엘루이 호텔인가 그 지하에서 또 올라오는 젊은이들이 말이죠. 그래서 저 좀 문 좀 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문 닫았어요, 실제로. 왜 젊은이들이 여러분 밤거리를 헤매냐는 말이에요. 왜 젊은이들이 그렇게 목마르고 그렇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이 시대적 상황에 울분 터뜨리고 그러고 있느냐는 것이죠.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양식이 없어 그러냐, 물이 없어 그러냐, 뭐 사회 복지가 안 돼서 그러냐. 아니, 복지가 너무 잘 되니까 일 안 하고 그냥 실업수당 타먹는 게 일 아니에요 요새? 그러니 우리가 뭐가 이 젊은이들에게 꼭 필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정말 기억한다면 어떻게 이 젊은이들에게 다가가야 되고 젊은 세대, 다음 세대의 문제를 어떻게 본질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성경적으로는 답이 너무나 자명한 답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왜요? 클릭만 하면 다 듣는데. 물론 관심도 없거리와 클릭을 해도 이상한데 클릭하니까 그러죠. 어떻게 보면 조회수가 뭐 2단이 더 많이 나온다면서요.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말씀을 위경에 보내주셔서 그 말씀이 뭐 우리가 먹으면 정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경험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부터 먹고 말씀부터 우리가 알고 이 모든 문제를 대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뭐 시험을 따로 받습니까? 광야로 나와서 시험 받을 때 첫 번째 시험 제목이 뭐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데 주님께서는 정답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같으면 아마 여러분들 뭐가 제일 필요하냐? 1번 와이파이 그럴 거예요. 와이파이가 잘 터지면 잘 삽니까 여러분? 유튜브만 볼 수 있으면 다 유튜브가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근원적인 목마름, 본질적인 이런 허기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은 하나님으로 많이 충만할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 많이 우리가 해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이직 교회가 딴 거 하지 말고 오직 성경으로부터 돌아가서 성경 말씀만으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먹어내고 살아낼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먹고 말씀을 살아내면 좋은데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요. 매주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도 자기 생각대로 살면 더 고집스러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괴물스러운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 당시의 종교인들이나 지금의 종교인들이나 종교인들의 특색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때 바리새인들이나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다 똑같단 말이에요. 말씀을 안 듣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안 읽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심지어 암송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건 말씀일 뿐 내 삶은 전혀 말씀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자기밖에 모르고 더 자기가 더 중요한 존재가 되면 전혀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어도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동떨어진 존재가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오죽하면은 새로 시작하겠다고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이 사무엘이에요. 새로 시작하겠다 내가. 저는 하나님께서 베이직 교회로부터 새로 시작하겠다 이런 말씀을 안 듣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지를 알고 그렇게 애쓰는 교회가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무슨 다른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사는 것보다도 더 큰 신앙이 없어요. 뭔 다른 우리가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먹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고 그래야 이 세상이 뭐 조금이라도 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 도대체 이게 안 되니까 다행히 정말 등불 하나 꺼지지 않아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등불에 심지가 타오를 때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 한나가 아이를 드렸다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한나가 매번 뭐 제사 드린다고 가서 겉옷을 하나 지어 입힌다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건이란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나님의 사건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다바르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말씀이 곧 사건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과 상관없이 아무리 부지런하고 아무리 큰 일이라고 주장해도 그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죠.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전도한답시고 사방에 가서 사람들 데려와서 자기보다도 더 악한 사람을 만들어 놓는다. 배나 악한 자식을 만들어 놓는다. 주님께서는 그러니 전도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직접 안 하셨지만 그렇게 전도하려면 데려오지도 말라. 가만 내버려두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나 있지만 너희들이 데려와가지고 더 악한 자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구원받을 기회조차도 빼앗아버리는 것 아니냐. 그토록 예수님께서는 정말 듣기가 거북한 말씀을 그냥 기탄 없이 쏟아부으신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이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왜 사무엘이라는 어린 사람을 부르냐는 말이에요. 처음에 세 번씩 부르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엘리 제사장이 불렀나고 갔더니 엘리 제사장은 야, 가서 또 가서 누워있어. 내가 안 불렀다. 세 번째 부르니까 아, 너 하나님이 널 부르시는구나.
그때서야 그나마 감이 잡혔단 말이에요. 처음 왔을 때 감을 잡아야죠. 정말 영적인 민감함이 있다면. 그러나 세 번씩 불러도 모르다가 세 번째 오니까 가서 누워있다가 이제 부르면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어야 사무엘은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그런 단계로 진입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네 번째 부르세요. 우리는 뭐 세 번쯤 부르면 얘 아직까지 안 되나 보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전도 몇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세 번씩 불러도 아직 못 알아듣는 사무엘을 또 찾아가서 네 번째 또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씩 불러요. 하나님은 급하고 다급하면 두 번씩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자식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야곱아 야곱아 너 이 애굽 땅에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에? 모세야 모세야 에? 내게로 오라. 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두 번 부르면 진짜 부르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한 번만 부르면 한 번 더 기다려 보세요. 두 번 부르나 안 부르나. 근데 이게 뭐 불러가지고는 듣는 말씀이 진짜 이게 너무나 끔찍한 말씀을 듣는 거죠. 그 이 엘리하고 두 아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하고 이 두 제사장, 저 제사장인 두 아들을 갖다 심판하겠다는 걸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꼭 말씀하셔야 됩니까? 그만큼 이제 듣는 귀가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전체에서는 듣는다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모든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비롯돼요. 듣는다는 건 그냥 귀를 열어놓고 그냥 들리는 대로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경청해서 듣는다는 뜻이고, 듣는다는 건 순종에까지, 복종에까지 이르러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가야, 그래야 그 말씀을 들은 거란 말이에요. 듣고 그대로 안 하면 안 들은 거란 말이에요. 성경 읽고 나서 그대로 안 살면 안 읽은 거예요. 100번을 읽어도 안 읽은 거예요. 30년 교회를 다녀도 설교와 관계없이 살면 설교 말씀 한 번도 안 들은 거예요. 그걸 들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내가 성경을 읽은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지만 그거와 상관없으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어버린 대제사장의 일을 이제 갓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이 사무엘에게 그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아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들은 성전을 모독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성도들이 가져온 재물을 마음대로 다루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여인들과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으니 그들은 절대로 이거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는 어떤 죄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제일 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엄청난 죄를 누가 제일 많이 저지르냐면 제사장이나 종교인들이 제일 많이 저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할 때 이건 심각한 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죄를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이 서로 살인죄도 저지르고 간음죄도 저지르고 사기도 치고 뭐 하는 이런 건 우리는 뭐 저거 정말 악독한 죄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죄는 말이죠. 정말 피레미 같은 죄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해요. 세상은 정말 뚜껑을 열면 냄새를 맡지 못할 만큼 악이 가득해요. 그러나 이들이 저지르는 죄악보다 더 큰 죄악은 하나님이 결코 용서 못할 죄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란 말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반란죄란 말이에요. 국가 반란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흐트리는 건 국가 반란죄예요. 여러분 대역죄는 사면이 없습니다. 요새 여러분 뭐 사형해도 뭐 감형받고 하는 이런 시대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뭐가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뭐 거짓말하는 것 이런 거 다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보다도 더 중요한 죄가 뭔가, 하나님이 가장 싫다는 죄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한 거, 거짓된 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할 짓 못할 짓 하는 것, 이거는 용서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절대로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비난하는 사람이나 비난받는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 싸움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부부 싸움하면 누가 옳으니 그러니 하겠지만 여러분 그 얘기를 가지고 제 3자한테 얘기하면 3자는 그냥 들으면 둘이 똑같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뭐 연이 아니하면 대단한 것 같고 진보니 보수니 하면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나 저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걸로 구원받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구원을 뺏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지극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가질망정 그들에게 대해서 손가락질할 자격은 저나 여러분이 추호도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유독 세상을 대해서 그렇게 정죄를 하잔 말이에요? 무슨 정죄할 자격이 있다고? 우리나 잘하지. 이게 여러분 오늘 이 제사장이 이렇게 빗나간 이유요. 하나님이 사무엘이 아니고서는 새로 시작할 수 없는 까닭이에요. 12살 된 애나 불러가지고 아주 때 안 묻은 애로부터 시작을 해야지. 정말 하나님께서 끔찍한 벌을 갖다가 이제 이게 선고를 하신 셈인데, 아니 이걸 듣고도 엘리가, 저는 이걸 너무 놀라웠어요. 아니 어떻게 헨리가 듣고 이렇게 태연자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뭐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겠지 뭐. 아니 지금 그 사람도 걸핏하면 옷 찢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은 한번 옷이라도 찢고 뭐 죄를 다 뒤집어 쓰잖아요. 죄라도 뒤집어 쓰고 금식 끄떡하면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하고 애들 불러다 놓고 정말 에? 40일 금식을 해도 지금 이게 돌이킬까 말까 한데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이 두렵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암 수술을 하고 나서 자기 신앙이 달라졌다는 고백을 했어요. 나는 그전에는 목사지만 부활을 반쯤 믿었는데 암에 걸리고 나니까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부활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말씀에 익숙해서, 저 같은 사람은 뭐 매일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가장 가볍게 여기거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나 가능성이 아주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읽는 성경 통독표를 가지고 있지만은 매일 읽는다는 이유로 성경을 가볍게 대하거나 말씀을 읽은 것으로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면 여러분 그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지 그 말씀을 우리가 몇 번 읽은 게 자랑하려고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에베소서 주일 말씀을 나눴지만 제발 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게 그의 기도 제목이에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모르고 믿는 것보다 위험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모르고 믿으니까 이단에 끌려가죠. 모르고 믿으니까 여러분 뭐 목사가 시킨 대로 하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서 왜 목사나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합니까?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겠어요? 그분의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하면 뭐가 죽음이 두렵겠어요? 비로소 암에 걸려보니까 죽음이 실질적인 것, 가족이 지금 죽는 걸 곁에서 보니까 죽음이 비로소 실질적인 것. 우리가 진실로 믿으면, 진실로 알면 진실로 믿게 되는 것이고, 진실로 믿으면 우리는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뭐 아무리 이렇게 소리를 질러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고치시기 위해서 이런 코로나를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죽하면 코로나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모이지도 못하게 하겠습니까? 정말 오늘 이 사무엘상 3장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그 정말 타락해버릴 대로 타락한 종교인들의 모습과 이제 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대비시키면서 계속해서 이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누가 진정한 제사장인가? 과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에 계시된 말씀에 벗어나는 어떤 환상, 어떤 능력, 어떤 기적, 어떤 것도 우리는 배척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자가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게 사탄적 계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을 불러서 말이죠. 오늘 사무엘이 어떤 아이인지를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티 나서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이 성장해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는 이스라엘의 경계선이에요. 최남단이 부엘세바이고 가장 북단이 단입니다. 원래 라이스라고 하는 동네죠. 그 저녁에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 이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말씀이 회복되는 것, 말씀이 선포되는 것, 말씀이 온 땅에 전파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들리게 하고 보이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무슨 신앙이 전해지겠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이렇게 자본주의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 말고 무슨 다른 길이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이렇게 보이는 세계가 얼마나 작아지는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오면 죽음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 되는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짙은 어둠 속에 가라앉아 있는 이 세상이 영광의 세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증명됩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분들, 비록 편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오후 예배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을 한 주간 살아낼 때 신실하게 사셔야 하고 정직하게 사셔야 하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이 말씀을 살기로 결단하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같이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그저 예배 가도 되느냐고 신청하고 와서 가까스로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 몇 사람이 드리는 이런 예배가 되고 말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건 어디에서 말씀을 펴건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 하나님이 계시된 것으로 믿고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이 땅에 여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변함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타나심을 갈망하고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3부 예배는 우리 안 목사님하고 잠깐 Q&A 하고 여러분들 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보통 한 20분인가요?
예. 그 이미 말씀 중에 답을 주신 것 같은데, 예. 이제 질문을 통해서 한번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뜻에서,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눈이 무뎌진 것처럼 저 역시 영적으로 둔해져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조차 깨닫지 못할 때가 있을 텐데, 이때 깨닫고 죄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엘리 제사장처럼 되지 않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할 방법 혹은 비법이 있을까요? 이미
저는 신앙의 뭐 비법이라고 말하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지금 성경 통독반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읽는지 안 읽는지 한번 요새 저녁마다 일주일에 한 두어 번 통독반을 위해 순례를 해보면은 잘 안 읽고 계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읽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여전히 안 읽는 분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나한테 응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정말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다가온 거란 말이에요. 예, 정말 여호와가 여러분 목자 맞습니까? 그러면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그게 그냥 다윗이 읊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게도 부족감, 결핍감, 불안감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왜 불안해하지 않지? 이게 신앙의 어떻게 보면 비밀 아닙니까? 비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대면한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소리내서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때가 있어요. 내 소리를 분명히 들었는데, 환청인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라, 내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만나시겠어요? 말씀 아니고서는.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 우리가 우리 신앙한다는 게 어떤 교리나 어떤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인격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매우 인격적인 관계라는 걸 기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한다는 것은 그분을 더 알고 깊이,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은혜, 그 은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서 다른 분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서 주위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맞는가 싶게 하다가도 때론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분간하면 좋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사방에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아닌 거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애들도 조용해져요. 정말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 사람에게 전해라 하는 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정말 그분에게만 조용히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되게 그런 경우에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겠지만은, 내가 뭐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을 만나라 할 때는 사울에게서도 그런 말씀을 전한다. 누가 올 것이다. 또 고넬료 집에 갈 때 베드로야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는데 세 번씩이나 보자기를 보여주고 가라. 그럼 고넬료는 또 누가 올 거다.
올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렇게 서로에게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음성을 들었다. 당신하고 결혼하라 그런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제발 좀. 예. 하나님 당신하고 결혼하라고 그랬으면 나한테도 말씀하실 것이니까 좀 기다려보시오. 예, 그래서 음성을 함부로 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거니와 둘째, 가장 기본된 원칙은 하나님은 계시된 말씀을 기록된 말씀과 이렇게 충돌하게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은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음성을 들었다는 그 뜻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뜻과는 절대로 배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 성경 말씀에 검증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불을 보듯이 뻔한 얘기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영적인 이 체험들을 가지고 와서 혼란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체험은 어떤 종교에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게 꼭 성경적인 영적 체험인지 아닌지를 이 말씀에 비추어 분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분간하기 위해서도 이 분간의 잣대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쉽게 구분이 돼요. 이게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은 그냥 훌러덩 넘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뭐 심장이 강한 사람도 그렇게 쉽게 그렇게 이렇게 배쳐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금방 분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저 신앙하는 우리들이 가지는 좀 고쳐야 될 버릇 중에 하나가 그런 말 우리 쉽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정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으면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그거 딱 붙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우리가 그걸 가볍게 생각하는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이런 감동이 있어요. 이런 표현으로 하는 정말 제가 이런 말씀 할 때마다 저희 장모님 간증을 하는데 장모님이 하나님 음성 정말 듣고 싶어가지고 막 젊었을 때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진짜 기도 중에 그냥 이름을 한번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그냥 딱 꼬꾸라지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됐습니다.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근데 사실 우리 신앙 태도에 너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이 하나님 말씀을 이래라 저래라 쉽게 말하는 우리의 태도에 관련해서 좀 그런 생각을 좀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음성을 들었다고 참 얘기하는 거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음성 들을 때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때는 그 뭐 제 개인적인 뭐 그 간증을 하나 하면은 이 그 사람한테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을 주시고 정말 거룩한 부담을 주셔서 정말 며칠간 그렇게 그 고민한 적이 있는데 결국 얘기 안 한 게 잘 됐어요. 얘기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좌우지간. 전혀 상황이 다른 상황으로 전개되는 걸 보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더라도 조금 더 말씀을 비추어 본다든지 더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베드로처럼 가기 싫을 때 보자기를 하버리 세 번씩이나 보여주시면서 가라고 할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아니면은 조금 더 본인 자신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 이게 굉장히 실제적이기도 한데 또 신앙적으로 정말 갈등이 많이 생긴 질문을 한 분이 해주셨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말씀에 대한 순정인데요. 저도 경험이 있고 자주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너는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고 하는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은 달라고 하면 따지지 말고 주라는 뜻 같은데 저도 이 말씀을 떠오르면서 거절하지 못하고 잘 모르는 사람에게 잘 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못 받은 돈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빌려줄 때는 아예 받지 않을 생각을 하고 빌려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아, 신앙이 정말 만만치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정말 좁은 길 같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 베이직교회 시작되면서 제발 돈 얘기하지 말라 그랬겠어요. 교회가 새로 시작되면 아예 그런 걸 노리고 오는 사람들도 적잖이 있어요. 예. 저는 뭐 돈에 저도 그렇게 인색하지 않아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저도 많이 뛰었어요. 뭐 신학교 가기 전이니까 아마 나는 신학교 가면 갚을 줄 알았더니 그래도 또 안 갚던데 뭐 그렇게 많이 뛰기도 하고 이러는데 뭐 있으면 줄 수 있죠. 있으면 줄 수 있죠. 그러나 첫째는 절대로 빚내서 주거나 빚보증하지 말라는 것. 제가 뭐 두 번 세 번 못을 박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돈을 구워서도 준대요. 근데 그거는 뭐 빚 자체가 죄라는 게 성경적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빚을 내서까지 누굴 돕는다는 것 그건 돕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뭐 남을 괴롭히는 일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마음이 편하고자 남을 돕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성가시게 하기 때문에 돈을 주는 사람도 또 있어요. 두 번, 세 번 얘기하면 그게 성가시니까.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의 돈이 필요한 건가? 아니면 정말 말씀이 필요한 건가? 아니 뭐 저기 저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한 번 또 우리 옛날에 기아 대책의 정정섭 장로님 같은 분은 어떻게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면서 말이야 복음만 줄 수 있냐? 떡이 없는데 무슨 복음이 전해지냐? 그래서 복떡방이라는 걸 썼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 데는 또 그런 거고. 그래서 우리가 뭘 일률적으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복음이라는 큰 원칙은 변함이 없지만 정말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돈을 도와야 될 때가 있고 돈이 있어도 말씀으로 도와야 할 때가 있고 이 분별이 귀찮다고 해서 여러분 뭐 이렇게 아 오른뺨을 돌려대라 왼뺨을 돌려대라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한테 돌려대면 죽어요. 그렇지 않아요? 칼 들고 설치는 사람한테 뭐 오른편을 찔리고 왼편 떠내놓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정말 만나야 될 사람인지 안 만나야 될 사람인지 거절해야 될 일이 아닌지 오죽하면 여러분 노라고 말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이 나왔겠어요. 노라고 말할 줄 알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는 그냥 성가셔서 살아가는 아주 소극적이고 착하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죠.
네, 그 우리가 그 노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목사님 착하리즘이라는 그 표현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생각 때문에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그 동의해 그렇죠. 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참 그런 게 이 그러니까 노라고 하면 틀림없이 이게 갈등 상황이 생기거나 뭐 어떻게 네가 예수 믿는 다음에 그럴 수 있냐 그럴 때인데 그럴 때 그걸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이 사실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어렵게 우리가 하고. 이제 뭐 그렇게 자꾸 뭐 온 인류를 구할 듯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되는 게 우리는 예수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누군가에게 정말 보내기 위한 통로로 삼으세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모든 인간에게 뭐 선행을 베푸는 그런 도덕군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느 분이 정말 세상적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분이 이제 목사님들을 보면서 아 목사님들은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는 정말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런 염려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그저 사랑하고 예배 잘 드리고 성경 읽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기만 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이분도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뭐 나를 따르라 이렇게 follow me라는 그런 단어가 되게 들리는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은 정말 나를 향한 말씀이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면은 뭐 그 어쩔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는 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안달 안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안달하고 성급하게 하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는 걸 우리는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서두를 거 없어요. 정작 사랑하라. 그럼 사랑하는 게 하나님 일 아닙니까? 가족을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했는데 거룩한 것과는 담을 쌓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도 지정의라고 하는 우리가 총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인격을 그분도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계룡산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리산 산방에 갈 수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 계시하심, 말씀의 클라이맥스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고 예수님 복음서를 통해서 날마다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알고 누리고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일을 요한복음에인가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 분명히 또 해주셨고, 그리고 왜 예수님이 그 마지막 그 평가하실 때 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것이다라는 평가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자칫 우리 기준으로 큰 일, 위대한 일 자꾸 판단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간증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 아이가 쟤를 괴롭힐 때 그 아이와 놀아주는 것, 잠시 아이의 그 투정을 받아주는 게 아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걸 그 깨닫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설교 준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가서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는데 그건 자칫 내가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내 일이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내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전도 많이 했다는 그런 칭찬을 위해서 한다면 그건 내 일이고,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은 애하고 앉아서 그 애 넋두리를 들어주고 애한테 정말 뭐 같이 수준에 눈을 낮춰서 시간을 보내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우리 안 목사님 말씀해 주신 그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제가 그 말씀을 읽고 엄청나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영생이에요. 아는 게 영생이에요. 모르면 영생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자. 그게 저희들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일이 어떤 일도 그보다 더 중요하거나 급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절실한 질문이라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한편 참 속상한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처럼 악을 행하는 목사님들의 행위를 속히 중단시키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질문 당연히 가능하죠.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나 엘리 제사장이나 큰 차이 없습니다. 첫째는 뭐 저나 여러분이나 큰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인간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어쨌든 한나가 축복을 받았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나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한나는 또 아이를 다섯 더 낳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고. 그러니 제가 아무리 악한 일을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 축복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제 기도를 들어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악한 것만을 보고 그 악한 것에 그냥 뭐랄까 이게 딱 낚여가지고 은혜 받는 통로를 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누구로부터도 은혜는 와요. 뭐 정말 뭐 막 자막을 틀리는 사람한테도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닫아버리면은 모든 은혜의 통로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판단자의 입장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뭐 분명히 뭐 좀 부덕한 목회자일 수는 있겠지만 뭐 그 목사나 무슨 다른 목사나 큰 차이 없습니다. 또 그 목사나 또 다른 성도나도 큰 차이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분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정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설교를 완전히 거꾸로 한다. 그건 심각한 일이죠.
네. 이단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구원파나 신천지처럼 이단이라고 확실히 느껴지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말씀을 강조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등 거의 표시가 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아주 약간의 방식의 차이도 무조건 이단이라고 재단하는 건 아닌지, 이단인 명확한 근거는 있는지, 이단을 알 수 있는 방법, 뭐 일부 겉은 모르지만 이단인 교회 예를 들어서.
뭐 이 얘기 가지고는 뭐 끝이 없는 얘기여서 딱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것 때문에 이단 연구소가 있어요. 현대 종교 연구소인가요? 저희들이 그 뭐 탁지원 소장님이나 이단 전문가들, 우리가 지금 밖에서 자료, 그 자료도 나눠주고 있어요. 이단 자료도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좋고. 그런데 쉽사리 우리가 이단이라고 정지할 수 없는 까닭은, 사실은 뭐 예수님도 당시에 이단 아니었겠어요? 이단의 괴수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정지하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단을 분별하는 건 너무나 간단해요. 성경과 다른 거죠. 근데 성경과 다른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66권을 통달하지 않고서는 진짜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구원에 관한 얘기죠. 사랑에 관한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돈 얘기 나옵니까? 별로? 뭐 여러분들이 아마 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타락한 세상의 기본적인 가치는 돈과 권력과 성적인 문제지만, 하나님은 그게 우리가 거룩과 정말 사랑과 이 문제에 집중하시지, 인간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 힘들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단이 꼭 뭐 다른 교리적 이단도 수없이 많지만, 여러분 이단 가보면 결국은 돈과 성의 문제에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단이 성적 문제가 안 나옵니까? 어떤 이단이 돈 가지고 결국은 왕국을 만들지 않아요? 이단들 뭐 보면 전부 바벨탑을 쌓아놨는데 그걸 모른다면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바벨탑에 그렇게 쌓는데 일조를 하면서 거기 못 나오는 걸 더 나는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단하고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그 감별 기준이 있겠지만,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어떤 주장이 나오면 그건 뭐 어떤 교회 어떤 형태를 갖든지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일을 하신 건 맞는데 그분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참 아버지가 필요하다, 보혜사가 필요하다, 뭐 누가 필요하다는 이런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건 그건 뭐 백발백중이다.
그럼 뭐 예수님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게 결국은 내가 예수다예요. 그렇죠.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우리나라의 재림 예수가 상당히 계시다면서요.
네. 거기 가는 이유가 보니까 또 열두 제자가, 열두 사도가 되기 위해 가는 건지.
그 어떤 분이 이제 시간이 좀 돼가지고, 아까 목사님 그렇기 때문에 자꾸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드디어 성경 통독을 세 번을 끝내셨대요. 근데 이제 네 번째 들어가는데 이분의 고민은 뭐냐면, 네 번째 읽는데도 왜 이렇게 새롭고 나는 왜 이름을 이렇게 못 외웁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셨고요. 또 다른 분은 신약을 읽을 땐 너무 좋은데 구약은 너무 어떻게 보면 이슬람하고도 비슷하고 너무 좀 힘듭니다.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답 좀 해주시죠.
사실 그 성경책을 이게 우리가 이렇게 네 번을 읽는다고 해도 성경이 기록된 역사는 보면 정말 몇천 년의 역사가 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두고 읽어도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는 거는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내가 성경을 통달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언제나 우리가 말씀에 우리를 복종하는,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깨닫는 게 있는 건 오히려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구약은 저는 글쎄요, 구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히려 그렇게 엄하고 그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건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끝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끝내 자비로 참아주시는 저는 언약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을 좀 더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 이제 뭐 저도 그 이제 양일 보면은 구약과 신약이 한 3분의 1 비중이에요. 그 제가 처음 성경 읽을 때 아 구약 한번 읽을 때 난 신약을 3번 읽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읽어보기도 했습니다만 점점 구약을 읽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은 정말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가 미성년을 위한 성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18세 이전까지는 아, 어떻게 보면 그 이게 보호자라 그러나요? 그런 그 이 가이드가 필요한 그런 나이예요. 신앙 전체가 구약에서는 가이드를 필요로 하는 신앙인들을 위한 책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성년이 되어서 이제 충분히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 신앙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이제 일종의 졸업식이에요. 미성년을 졸업하는 단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성년 때 우리가 읽는 구약적 그 모든 백그라운드는 사실은 제약이 위주가 되는 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것들은 뭐 왜 이렇게까지 제약을 하나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해서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철저한 어떤 가이던스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사회적 여러분 3000년, 4000년 전에 사회적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인간이 타락했고 얼마나 인신제사가 횡행했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서는 어떤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길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구약의 시대적 배경을 좀 알면 훨씬 이해가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끝으로 우리가 구약 시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구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3장을 못 견디고 또 용서합니다. 3장을 못 가요. 3장을 보고 또 한 석장 지나가면 또 하나님이 애 같아서 용서를 해요. 그런 하나님. 그래서 마치 우리가 애를 키워보면은 사흘이 못 가서 또 거짓말을 하고 또 잘못을 저지른 애를 데리고 정말 그 애를 장가 갈 때까지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 심정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이 진노로 변했다가 그 진노가 다시 사랑이 되는 끝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예. 오늘도 질문에 답 또 얻으셨을 줄로 믿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경외심과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 순종하겠다는 청종의 결심을 갖는 사무엘과 같은 마음 허락해 주시고 한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고 내게 힘인 것을 알아서 붙잡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에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길이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말씀으로 보여주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